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장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Theocracy라고 하는 신정국가와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에 들어오면서는 바벨론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강대국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함으로써 강대국이 넘어지니까 작은 나라들은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펼쳐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장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13장 맨 앞에 부분에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호칭을 사령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며 제목을 붙였고, 지난주에는 9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9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부분인데, 한 파트인데, 9절과 17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그 불같이 타오르는 그 진노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갈 텐데요. 오늘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메대 사람이에요. 메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 부분 12장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스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겠다. 그런데 아수르가 너무 교만하니까 그 징계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 이런 경고했다고 그랬죠. 그 말씀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이제 13장부터는 아수르 이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이후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경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멸망할 거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방법은 마치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막대기로, 도구로 누구를 쓰셨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멸망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킬 때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질문을 저한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를 저는 뭐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페르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메대 사람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누구냐? 메대라고 하는 국가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은, 목사님 페르시아라고 했잖아요. 바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펼쳐가는데, 이 우리들의 시선을 이사야가, 이제 여러분 시대 배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이사야서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셔서 조금 제가 서론을 길게 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로 부상되기 전입니다. 아직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직도 아수르가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때문에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바벨론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바벨론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바벨론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본문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독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메대라고 하는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대 사람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17절과 18절 이런 데서 이 메대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잔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메대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그들은 청년을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애석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근데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까 질문 던진 거 있었어요. 목사님 아까 바사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까지 바사라고 했는데 왜 메대예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들었던 단어가 아닙니다. 나라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많이 들었어요. 아수르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아람, 암몬, 에돔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메대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처음 들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가면 이 메대는 어떤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마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부족은 어느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면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광활한 쪽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카스피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에 근접해 있는 부족이에요. 그 바다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강물이 글로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가 살기 좋은 곳에서 있는 민족이, 부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고대 역사를 보면 좋은 동네에서 사니까 저 산속에서 살거나 그냥 사막에서 살고 있었던 민족이 쌀 좀 얻으려고, 먹을 것 좀 얻으려고 잘 사는 그 민족의 땅을 침범할 거 아니에요. 약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대 혹은 메대라고 하는 이 부족은 계속해서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나라가 좀 큰 나라가 주변에 있으면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수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대표적인 왕이 산헤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산헤립 왕 때 이 메대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난 더 이상 당신네들의 그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고 있던 이 나라가 점차 강대국이 되어져 가요. 강대국이 되어져 가는데 이 아수르를 누가 무너뜨리는가 하면 바벨론이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이 무너뜨리는데요. 이 바벨론을 제일 먼저 바벨론 제국을 첫 번째 공격을 감당하는 나라가 메대예요. 메대가 가서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왕의 이름 하나 또 쓸게요. 그 다니엘서에 가면 바사, 페르시아의 왕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 왕 때에 페르시아와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요.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연합을 해요. 고대 문헌 가운데 보면 이 고레스 왕의 외가가 메대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글을 찾아서 보든지 뭐 보시면 이제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치면 항상 같이 등장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항상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법을 이야기할, 법전을 이야기할 때도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같이 연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대가 바벨론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과 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메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잔인함이에요. 그 잔인함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청년을 쏘아 죽인다.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아이들을 애석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메대에 관해서 이사야가 훗날에 이사야서 4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의 티끌같이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여기서 칼이 나오고 활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메대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활을 정말로 잘 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잔인함이 제가 세 번째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말인데요. 청년을 죽이는 것, 이건 뭐 전쟁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태 열매를 죽인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임신부가 있는데 임신부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임신부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데 그냥 부모들 앞에서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 메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난 한참 후에 1세기, 기원 후 1세기에 시큘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연구하고 공부했겠죠.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고구려는 왜 멸망했을까? 고려는 왜 멸망했을까? 그러면서 역사학자들이 공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시큘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학자가 메대는 왜 멸망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이처럼 합니다. 메대 사람들의 배후에 가지고 있는 잔인성, 그 잔인함 때문에 결국에 그들도 멸망했다라고 이 시큘러스는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잔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메대가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에 있어서 어느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메대 사람이 이처럼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기록하게 만들었을까요? 굳이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잔인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여러분 그냥 슬쩍 스쳐 지나가는 소프트 터치가 아니에요. 아주 매섭게 후려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놀이를 하셨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이게 짓이에요. 무식한 짓이에요. 야,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 내기를 할 때 무슨 내기를 합니까? 꼴밤 맞기. 팔뚝 맞기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친구는 팔뚝을 치는데 아주 힘차게 내려쳐요. 그냥 퍽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데 안 아파요. 아주 세게 쳤는데 안 아픈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살살 친 것 같은데 그냥 팔뚝에 그 자리가 확 남아있을 정도로 아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뼈까지 아픈 친구, 아프게 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하는 말이 있죠. 손이 맵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 친구가 내 손을 잡아서 팔뚝 끄집어내서 치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워서 발발발발발 떨리죠. 지금 하나님이 메대 사람의 잔인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바벨론을 향하여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무섭다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벨론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옳다면 와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독감과 같겠지. 옳다면 와라, 내가 이래봬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견딘 사람인데 그거 하나 못 견디겠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매섭게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는 지금 메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메대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경고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초점, 시선, 관심을 다 끌어다가 누구에게로 가져가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성경 구절, 그 후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바벨론의 영광이 무너진다예요. 바벨론의 영광이 무너진다고 17절부터 19절부터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벨론의 영광이 무너질 때에 때가 되면 무너질 거야. 부시시하게 넘어질 거야. 아니 모든 것이 다 오래되면 그냥 사가서 없어지는데 뭐.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광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바벨론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주체가 있어요. 누가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답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의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같이 되리니 라고 했어요. 그 바벨론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그 주체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9절이요 대단히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태영 형제 19절을 좀 앞에다가 자막을 좀 넣어주세요. 19절의 이 구절은요 굉장히 대조, 컨트라스트를 잘 시키고 있는데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 그게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지금 바벨론 아직 발생 안 했어요. 아직 멀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앞에 부분에는 바벨론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근데 19절 후반부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바벨론은 열국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같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있죠.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시니까 한국의 뉴스하고 많이들 가깝잖아요. 한국의 뉴스에 요새 이슈가 뭡니까? 백신이 모자라는 거예요. 뭐 그게 브랜드가 어느 것이냐, 그거는 옛날에 지나갔고 지금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 이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거 봐라, 이스라엘 좀 봐라. 이스라엘은 지금 마스크 벗고 살고 있지 않느냐. 영국 봐라. 지금 집단이 3천 명이 모여서 마스크 벗고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도대체 우리는 뭐냐?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은 뭐 몇 억만 분을 이미 확보했다. 거 봐라, 미국 봐라,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나라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서 선망의 대상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랬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바벨론 국민들이 우리나라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미국이 최고라고 100번이면 100번 다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잘 가다가 우리 삐끄덕 될 수 있어요. 보험이, 건강보험이 별로 안 좋아. 한국 가면 다 되는데 여기는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우리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게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자국민에게서도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면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멸망이잖아요. 유황불로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단번에 불살라 버렸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저는 정말로 목사로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속물근성이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 잘 살게 해주세요. 저 기도해요. 진짜로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무 많아가지고 자랑질은 하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예요. 저도 저의 돈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성공했어요.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대단해.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 아빠 엄마는 이 성공할 때까지 정말 수고 많이 했어. 허리띠 졸라매면서 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대단해. 자녀들이 박수치고 좋아해줘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진심입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서 박수 받고 존경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박수 받고 칭찬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서 이민 가방, 우리 처음에 7, 80년대 미국에 이민 오셨던 분들 보았던 그 이민 가방 여러분 아시죠? 밑에 지퍼 열면 또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걸로 다섯 개로 5만 원짜리로 가득가득 이렇게 다섯 자루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너 그거 사기친 거잖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교회로 놓고 볼까요?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 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가 베가스에서 아, 떡도 제일 잘 먹는 교회, 어르신들한테 음식 잘 돌리는 교회, 멋있는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닌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부모로서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적용했던 게 두렵고 목사로서 교회와 적용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들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라스베가스 골짜기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인정, 가장 먼저 칭찬받아야 되는 그 칭찬은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제쳐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봐야 무엇하겠습니까? 이게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비유 맞춰야 하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면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지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표 하나 더 얻으려고 여기 가서 손 비비고 저기 가서 손 비비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 시작했을 때 이 미국의 아버지들은, 조상들은 나라를 세울 때에, 정부를 만들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정부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 아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래도 작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였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 모하메드, 부다, 별의별 신 이름을 다 갖다 놓고 unknown, name of unknown 신들의 이름까지 놓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다시 우리들에게로 돌아와서 적용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 성장학을 배울 때에도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맞는 말이지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칭찬받아야 됩니다. 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돌 맞아 죽었어요. 무식한 짓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찬란한 유적을 가지고 있고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황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연해주라고 이야기하는 우스리스크에 가봤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기가 대조용이 말 타고 다니면서 누볐던 발해의 유적지라고. 근데 보이는 건 뭐예요? 잡초밖에 없어요. 성벽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성벽 흔적이 있는 거지 그 성벽이 아직까지 더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황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히 젖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메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에 죄악이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경고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21절, 22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소망이 없다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물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같이 이사야서를 들어주셔서, 제가 이사야서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성경책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모자른 게 많으니까 이 책 저 책 찾아보고 이 성경 저 성경 찾아보고 그리고 인터넷도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신학교에서 배웠던 말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사야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글은 정말로 풍성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또 확인을 했어요. 아,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어쩌면 이렇게 글을 잘 썼을까? 이게 확 느꼈어요. 그게 어느 부분인가 하면 20절 끝에 말씀과 21절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비교를 해보면 아, 대단한 사람이. 아까 19절도 이렇게 대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20절 끝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자막 만들었어요.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쉬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먹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먹이지 않는가 하면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심지어 아라비아 사람들도 그곳에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라비아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목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돌아다니는 사람은 텐트를 칠 만한 곳이 있으면 텐트 치고 쉬고 이제 양들에게 소에게 꼴을 먹이다가 다 떨어지면 또 떠나는 사람인데 이 바벨론의 도성에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거기에, 제가 영어로 크게 써놓은 말이 있죠. Lie down there. 그 양들을 거기에 눕히지 않는다예요. 맨 앞에 no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바벨론의 그 성읍 흔적지에 그 예터에 절대로 눕히지 않는다.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양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먹어야 하고 누워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21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도 lie down there 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같이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양떼들이 들어가서 먹고 쉬고 해야 되는 곳에 양떼들은 없고 들짐승들만 들어가 있다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우리 안에서 거주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승냥이 그러면 어쩌면 하이에나일 수도 있어요. 하이에나가 울부짖고 있고요. 들깨가 그냥 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바벨론의 궁전이었고 그러면 거기에는 노래가 있고 잔치가 있고 뭐 춤도 있고 기쁨이 있었을 텐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거기는 누가 대신 울부짖고 있어요? 하이에나가 울부짖고 있고 들깨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있어야 되는 곳에 쓸데없는 것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읽으신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영국의 문학가 중에 존 밀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존 밀튼이 썼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신라권.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책, Paradise Lost, Lost Paradise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그들의 궁전들 가운데는 사치가 최근에 지배하였던 곳에 바다 괴물들이 새끼를 낳고 산다. 화려함이 있고 사치가 있고 그렇게 벅적지근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사라지고 거기에 바다에 괴물들이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립시다.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이에요. 근데 만약에 바벨론이 나라가 만들어지고 번성해지고 강대국이 돼서 유다를 향하여서 쳐들어오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이사야가 이미 경고한 이 글을 읽었다면 이 경고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물론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금식했던 일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예요. 바벨론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손이 바벨론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들을까요? 어쩌면 안 들을지 몰라요. 마지막 날에는 안 들어요. 끝까지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에게는 건강이 있으니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듯이 지나갈 수 있고 나는 견딜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들에게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지금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일가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요? 아직은 문이 열려 있어서 다행인데 누가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우리에게로 적용해 볼까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계속해서 죄 짓고 살지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회초리 드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회초리를 드는 그 모습을 아이 그 정도 갖고 하나님 회초리 안 드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눈 감고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아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어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무릎 꿇을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매섭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에게 자비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누가 전도해 주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들의 발이 사슴의 발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의 발걸음이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야의 이 아주 애절한 마음,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자비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아직도 자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용서의 문을 열어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사야가 애절한 마음으로 바벨론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애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